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일,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이기도 합니다. 1920년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8호로에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어른들의 무시의 대상, 그리고 멸시의 암흑 특별한 의견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를 마구 불렀던 몇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어린 것, 어린애, 애녀석, 아새끼, 아해놈. 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경멸하는 투로 부르는 그 부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새로 생겨진 것이 어린이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평등 호칭이었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그리고 어린이 뒤에다가 이자를 붙이면서 어린이도 소중하고 늙은이도 소중하고 젊은이도 소중하다고 하는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신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버려지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아직도 학대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 현상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를 너무 존중하다 못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족의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눈에 띕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주 쩔쩔맵니다. 모든 가족의 패턴을 자녀들에게 온통 맞추고 삽니다. 이사 가는 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어디에 머무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상 교육적인 면에서는 부모들이 과도한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를 할까? 여기에 모든 정성과 시간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우리 스스로 종종 빠진 것 등한시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교육입니다. 세상교육에 대해서는 열을 쏟는데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에서는 하나도 쏟지 않고 있다고 하는, 10분의 1도 쏟지 않고 있는 우리 신앙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끔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의 사회를 신뢰가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이런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교육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자라나서는 신앙교육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한국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2005년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신앙을 언제 갖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37% 믿는 사람들 중에 37%가 모태신앙과 9살 이전,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37%입니다. 그리고 10대에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것이 20%, 그리고 20대에 20%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 77%가 20대까지는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청소년 시절 그리고 9살 이전의 시기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중고등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신앙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듣게 되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누가 처음 나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었는가? 모태신앙, 그냥 어머니가 나를 태중의 잉태에서 내게 신앙을 가르쳐 준 그런 사람들이 21%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자랐지만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27%입니다. 이것을 보면 48%, 50%가 가족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 개신교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들의 신앙이 일치하는 경우가 57%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신앙이 일치하는 경우가 70%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부모 전체와 자녀들이 신앙이 일치하는 것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15% 정도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한 가족이 함께 소유하는 그런 전승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러나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아들, 내 딸과 내가 정말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수가 있다. 그럴 정도로 자녀 교육이 어렵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하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사회에 의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생각이 나면 복권만 사면 부자가 됩니까? 그런 부자는 부자도 아니죠. 나보다 먼저 부자 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여유 자금을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가? 주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경제신문 하나라도 꼼꼼히 읽어야 부자 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내 자녀들을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소중한 인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에 열망이 있으면서도 우린 연구를 안 합니다. 우린 남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되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어느 순간이 되면 지가 되돌아올 거야 하고서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키우고,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납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는 항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열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몸 한 자만 달라졌는데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를 키웠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중에 내가 몇 개 잘못했는가. 여러분, 사실 세 개 이상 열 가지 중에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녀에게 위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들어주라. 여러분, 절제와 훈련을 포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생겨집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나쁜 말을 할 때 농담으로 여기고 웃고 지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즐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만한 인간상으로 그렇게 잘못 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이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 아이가 죄책감을 가질까 봐 오냐 오냐, 아이가 잘못했어도 꾸짖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반성할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 아이 뒤를 쫓아다니며 어지럽히는 것을 치워줘라. 여러분, 특별히 사랑이 많고 자녀를 잘 돌보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치워줍니다. 자녀들은 어지럽히기만 합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거부하는 얌체와 같은 인간으로 자녀를 자라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자주 싸우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들들은 여자가 싫어집니다. 딸들은 남자들이 도대체 어떤 남자와 내가 결혼할까 두려우십니다. 일곱 번째,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소유할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뭐든지 먹고 뭐든지 마시고 뭐든지 소유하게 하고, 그거는 노동의 아름다움, 땀 흘리는 수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이웃을 험담하고 선생님을 험담하고 경찰을 헐뜯어보라. 그러면 세상에서 안 되는 일만 있으면 남의 탓을 하면서 자라나는 인간상이 되고 맙니다. 아홉 번째, 아이가 잘못했으면 당신이 대신 나가서 사과하라.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비겁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열 번째, 비관적인 인생을 자꾸 심어줘라. 그러면 세상을 어둡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번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아니, 손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젊은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자녀를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살 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그의 몸, 예수님의 내면의 세계, 그의 지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측면까지 오늘 본문은 앞 이 모든 것을 축약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자라났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어린 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키가 자라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몸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키 자라나는 것은 누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의 육체가 제때에 잘 자라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자라났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자라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도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청소년의 지혜에서 그 다음에 청년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그 앞에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월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내 아들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랍비 선생들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질문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의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살, 어떤 나이입니까? 남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고 율법을 이제는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부모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8절, 꾸중이 들어가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라. 여기 보면 야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도대체 이렇게 행해서 네 아버지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다시 오지 않았느냐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꾸짖었습니다. 이거 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우리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꾸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머니도 어찌하여 하고 질문하고 아들도 어찌하여 하고 거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면으로 생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생각이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당신께서 아버지인 요셉,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더 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소중하고 부모님이 귀하지만 12살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보다 더 큰 존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살까지는 부모님에게 매달립니다.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부모님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전체입니다. 부모님이 가라 그러는 대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나 12살이 넘어서는 것,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입니다. 중학교를 입학할 나이입니다. 이때 내 부모님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교육이 지혜 교육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지혜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12살이 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소년 예수님을 보면 12살 때 우리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미 마마보이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은 굉장히 강한 교육열이 있으셔서 자녀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마마보이로 만드냐? 18살에서 20살. 아니, 어떤 분들은 내 아들이 결혼까지 했는데도 마마보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며느리에게도 상처를 주는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손에서 꽉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놓아야 될까요?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뭘 말씀하셔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교육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교육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서서히 엄마,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나도 그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키우지를 아니했습니다. 너무나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까지는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엄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꾸중하셔야 됩니다. 잘된 것은 칭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 어머니가 얼마나 귀중한, 나를 사랑하는, 내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12살이 넘어가면 자녀들에게 이 내가 가진 권위를 넘겨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이 갖게 되는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을까요? 부모님을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부모님도 경외할 줄 압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면요, 아버지 어머니 무서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다시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받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어머니는 그렇지 내 아들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하고 부모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가슴 속에 담아 두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놀랍게도 12살이 되면 어머니의 장점, 아버지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점도 꿰뚫 것입니다. 어머니의 문제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12살이 되면요, 다 머리로 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앞에 가서 한번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를 내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단다. 이제는 기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위해 주는지 내가 혹 그동안 너를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면 내가 미안하다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살 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뭐 손주라도 좋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귀한 아들, 나보다 더 멋진 딸이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12살이 넘으셨으면 끌어안고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이 양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여러분 12살이 넘으면 부모래도 머리에 손을 얹으면 좀 기분은 나빠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나도 이제는 인격과 자격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살이라는 게 아주 미묘한 나이인 것입니다. 그때는 어깨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또 이렇게 껴안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응?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 널 더 사랑한단다. 그렇게 그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늘 하는 말씀은 한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한번 한턱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꺼번에 내시지 마시고 꼭 1대1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셋인데 셋 한꺼번에 놓고 한턱 내시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첫째 딸 따로, 조금 돈이 드시더라도 둘째 아들 따로, 그다음에 셋째 따로, 그리고는 그냥 들으세요. 야,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작년에 내가 너한테 식사했는데 너 한번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나 듣고 싶다 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이 복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녀가 멋지게 자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